오늘 저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단 총회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총회에 참석했다가 강의 일정 때문에 하루 먼저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뒷자리에서 아마 이번 총회에 참석했던 선배 목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몇 분들이 이런저런 뭐 농담도 주고받고 목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앞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아주 우리 교단의 유명한 교회, 어느 교회에 부흥회 집회 강사로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강사 대접이 너무 형편이 없고 정성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쾌했다. 사실은 내색은 안 했지만 너무너무 기분이 상했다. 이런 말들을 막 하면서 야, 그 교회 이제 힘들겠어. 막 목사님들끼리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예? 야, 그 유명한 교회. 여러분 이름만 내면 다 아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명성이 추락해 가는 거예요. 영향력이, 좋은 이미지가 추락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잘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거나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특별 집회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실무를 담당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 각별히 신경을 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사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일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뭐 요란 법석을 떨 필요는 없겠지만 그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존중하고 또 우리의 정성이 표현되는 그런 강사 대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치도록 하시는 통로로 우리 교회 선물로 오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회 준비의 절반은 강사에 대한 환대, 강사 접대라고. 여러분 너무 심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러 번 부흥회나 또 특별 집회를 이렇게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강사를 대접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좋은 환대를 받고 또 집회를 통해 좋은 분위기를 경험했던 강사님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입방아를 막 짓습니다. 좋은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은 우리 자신의 은혜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강사도 사람인지라 환대를 받으면 힘이 납니다. 내가 존중을 받는다는 것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좋은 느낌과 이미지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일 같지만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여러 곳에 집회를 다녀보잖아요.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집회가 있습니다. 강사로서 제대로 푸대접을 받았던 집회가 있습니다. 아, 기억에 남아요. 아주 부정적인 기억. 예? 제가 또 인터넷에 이 방송이 나오고 하니까 절대 제가 어느 지역, 어느 교회라고 밝히지는 않습니다. 밥을 쳐서 먹는지, 숙소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참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건 기본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에 정말 감동을 끼쳐줄 정도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파송하신 일꾼들을 영접하는 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원리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주님의 일꾼을 영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영접이라는 단어는 환영한다, 대접한다, 섬긴다, 협력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열두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보내신 일꾼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환대하고 협력하는 일은 하나님 잘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라는 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때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꼭 목회자나 선교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넓게 보면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목회자에게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가끔 보면은요, 성도님들 중에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 냉랭하게 쌀쌀맞게 대하거나 마음을 잘 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대개 이전에 목회자나 교회에 대한 상처나 실망을 경험했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경험한 이후로는 어떤 좋은 목회자를 만나도 너도 한통속이야, 그런 마음으로 대합니다. 성도님들의 교회 생활이 힘들고 재미가 없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수학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수학 선생님이 좋아요. 영어 공부가 잘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영어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교회 생활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와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가 발전되지 못하는 경우에 거북한 관계 있을 때 교회 생활이 거북합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주로 많이 하게 되는 담임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더더욱 교회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를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 좋아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다 안 들잖아요. 제 스타일을 싫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은 자기 자신들의 신앙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요? 사람이 수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 좋은 가르침을 하더라도 그 사람, 그 목회자가 수용되어지지 않으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에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 저와 함께 어느 부서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서로 친교가 일어나니까 어느 날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인데요, 목사님들을 이렇게 과거에 막 어떻게 경험했던 목사님들 중에 좀 그런 힘들게 했던 목사님들 헐뜯다가 갑자기 그 목사님이, 아, 그 권사님이 감정이 격해졌는지 밥벌어지 같은 것들,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 제가 그때 밥이 제 입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완전히 밥벌어지 된 것 같았어요. 막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이 권사님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박 전도사님은 말고 그 말을 막 이렇게 주워 담으시는데 이미 저한테 너무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제가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요 결단코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생생해요 그때의 충격이. 그때 제가 어떤 느낌 드느냐, 이야, 목사 노릇 똑바로 못하면 성도님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말을 하는가, 밥벌어지 같은 것들, 그보다 더한 말도 할 것 같아요. 뭐 밥지렁이 같은 것들, 밥 바퀴벌레 같은 것들,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정말 좋은 목사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되더라고요. 예, 그 권사님이 오죽 마음이 상했으면 그런 말을 다 하겠습니까? 이 밥벌어지 같은 것들, 먼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대오각성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할 수 있으면 한 성도라도 실족하거나 상처되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목회자들로 인한 실망이나 상처가 있다고 해서 모든 목회자들을, 모든 주의 종들을 한통속으로 밥벌어지 취급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그 권사님이 참 안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권사님 얼굴은 늘 화가 나 있어요. 교회 봉사를 하고 섬기는데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도. 왜요? 과거에 받았던, 지금 그때 있었던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교회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회를 통하여 또는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상처와 실망을 경험하는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럴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지도자들도 부족합니다.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더합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뭐, 예? 사람들이 올 때마다 선발해가지고 뭐 우수하고 잘 준비된 좋은 인격의 사람만 뭐 합격 불합격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교회를 기대한다는 것이 참 우스운 거예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때로 교회는 허물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될 용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목회자들의 부족과 연약에 대해서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로 인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교회에 속해도,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도 마음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큰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상처 치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나서야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마음에 혹여 그런 상처나 어려움이 있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각 사람이 협력한 일의 성격대로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절을 보면,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 이 구절의 원문을 제가 그대로 번역해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과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섬기는 자에게는 그 사람과 동일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참 궁금해요. 고향이 어딥니까? 나이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대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뭐예요? 이렇게 출신 성분을 조사합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만 밖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고등학교가 어디 나왔느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고등학교를 이야기했더니 몇 기네요. 그래서 제가 기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 얼굴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후배였거든요. 그때부터 막 하대를 하고요. 막 목사 취급을 안 해. 완전 후배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덫에 걸려들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목사님들 내에서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사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고 뭐 학연이 어떻고 지연이 어떻고 여러분의 편견이나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평가 때문에 그 사람을 목회자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덫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는요,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하나 파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교회가 협력해야 되고, 물질을 지원해야 되고, 또 생활을 도와야 되고, 선교 현장의 프로젝트를 도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만저만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닙니다. 제가 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수요예배 이후에 이 열방을 위한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수천의 성도들이 있지만 그 모임에 가보면 적을 때는 한 10명, 많을 때는 한 3, 40명 정도 돼요. 근데 수요예배 뒤에 피곤하잖아요. 집에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남아가지고 선교사님들 최신의 기도 제목 펼쳐놓고 갑자기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요, 참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같이 막 매일 같이 매주 그렇게 기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어떤 상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어떤 상요? 선교사의 상. 여러분, 해외에서 수고하시고 힘쓰시는 선교사님들 볼 때에 여러분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고 그 선교 현장을 여러분 방문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야, 참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고, 야, 저분들은 하늘에서 얼마나 상이 클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상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들을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선봉에 또는 리더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조력자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고 협력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앞에 나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더 큰 상 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뭐 새벽기도 인도한다고 막 성도님들이 막 격려하고 힘들겠다 그러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앞에서 이끌어간다고 제가 상급을 더 크게 받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도님들이 생업 현장에서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고 막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분들, 특별히 남자분들 막 눈 비비고 피곤한데도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동일한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귀한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귀한 선교사들이 있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그들을 영접하세요. 환대하세요. 도우세요. 섬기세요. 협력하세요. 그리할 때 그분들이 받는 상급과 동일한 상급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섬긴 그 일이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42절을 보세요.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었다고요?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물 한 사발 나누어 주는 거 사실 그렇게 뭐 굉장히 귀중하고 비싼 것을 나눈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것입니다. 사소한 겁니다. 이거 나누어 줬다고 상 받을까 생각 안 한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소한 것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작은 것이라도,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라도 나누는 자,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어느 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 교회 근처에는 재래시장이 있는데 제가 집을 가려고 재래시장을 이렇게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80이 넘으신 은퇴하신 권사님이 허리를 구부러시고는 저를 발견한 것 같아요. 박 목사님 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뒤로 돌아보니까 아주 기도 열심히 하시는 은퇴 권사님이 저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랬더니요, 잠깐만 거기 계세요 이러시더니 가게 안으로 쑥 들어가더니요, 까만 비닐봉지 하나를 딱 묶어가지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시라고. 뭡니까? 그러고는 그냥 들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뭔가 하고 이렇게 비닐봉지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안을 똑 들여다보니까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맞추는 분들 오늘 점심 사드릴게딱 열어보니까요, 그 안에 홍씨가 하나 딱 들어있는 거예요. 홍씨 두 개도 아니고 하나. 아마 권사님이 잡수시려고 그 이렇게 사놨다가 그거를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홍씨를 딱 보다가요,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그 권사님이 부족한 젊은 목사를 향한 사랑으로 느껴지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막 울면서 그걸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걱정입니다. 이 예화를 설교하고 난 다음에 다 봉투 안에다가 홍시 한 두세 개 넣어가지고 여러분 담아 먹습니다. 보잘것없는 홍시 하나지만 그 권사님 상이 있을까요? 네, 상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협력하고 섬기고 나누도록 여러분 노력하세요. 42절에 나오는 소자는 예수님이 보내신 일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소자를 좀 넓게 해석하면은 문자 그대로 작은 자,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를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소외된 자들, 작은 자들 우리가 돕고 섬기는 것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세운 복지재단, 기쁨의 복지재단 참 잘하셨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선견지명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회에 소외되고 힘든 분들을 돕는 것, 사회복지 서비스도요, 이게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냥 돕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원리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복지재단은 직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각자 자기에 맡은 전문적인 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작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가 이삭죽기 헌금, 성경 구약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구약시대 때 이렇게 곡식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이삭 같은 그런 우리 생활에 동전이라든지 푼돈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이렇게 교회 모금, 이삭죽기 모금함에다 좀 넣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좋은 일에 쓰겠다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작년 한 해에 동전 몇 개씩 이렇게 모아진 돈이 700만 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예산으로 말하면 뭐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요,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런 돈으로 모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같으면 그냥 어디 뭐 기관에 전달하고 끝날 것인데 이 복지재단 전문가들이 이걸 어떻게 쓸까 연구하고 분석해가지고 이 결손 가정, 예? 이렇게 뭐 맞벌이 부부라든지, 아,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 이혼 가정이라든지 또는 할아버지하고 또 자녀만 남아있는 그 손주만 남아있는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이 아이들을 특별히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학교를 갔다가 와가지고 방과 후에 생활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학습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또 이렇게 헌신을 하고 교사로 자원을 하고 또 우리가 이삭 죽게 했던 그 헌금을 갖다가 또 그들을 위해서 간식도 제공하고 학습 교재도 사주고 또 그 뭐예요, 장학금도 지급하고 그러면서 이 아동복지 사역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나누었던 이삭 같은 그 동전 몇 잎이 그런 위력을 발휘해요, 여러분. 저도 동전 제법 넣었습니다. 저 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동전 넣었습니까? 안 넣으신 분은 상 없어요. 여러분 자그마한 것입니다. 동전 몇 개, 1, 2천 원 몇 장이 그렇게 중요하겠나 그러지만은 냉수 한 그릇도 챙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보세요. 작은 것 나누지 못하고 큰 것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나누지요. 기쁨의 복지재단에서 섬기는 사역 중에서 학대받는 노인들, 그들을 위한 소위 노인학대 예방사역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은요, 참 사회가 악해져서 그런지 이 자녀들이요, 늙으신 부모님들 막 때려패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깨어지고 멍들고 이런 일들이 또 막 친족들이나 부모 모시기, 그 어르신들 모시기 싫다고 막 내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생겨요, 생겨. 그 비율이 갈수록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경북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그러한 노인학대 예방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부와 협력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지역에 학대 사례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우리 전문적인 복지재단 직원들이 가가지고 상담도 하고 사례 판정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진짜 심각하게 학대받는 노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건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당회원들이 이거 고민하다 그래, 그럼 이 교회 하나 마련해드리자. 그래서 이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그 피난처, 쉼터를 이 인근에 이렇게 세워놓았어요. 근데 이걸 뭐 요란스럽게 떠들거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위치가 노출되면은 또 그 학대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분들을 학대하니까. 이미 여러분 그 쉼터를 통해가지고 여러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막 드러내고 막 자랑하고 그러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가 우리가 다 하지 못하지만 이런 일들을 누군가가 행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에 누군가가 벽지를 발라주고 또 인테리어 장식을 해주고 또 뭐 냉장고를 기증하고 또 뭐 음식을 접대하고 심지어 의사분들은 그분들 건강 상태를 검진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참 감사하고 자부심이 넘쳐요. 하나님께 상 받을 일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 더 많이 후원하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협력할 때에 그들이 일선에서 하는 그 상급과 똑같은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은요, 분명히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큰 책임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도 무거운 책임 부담이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책임 부담은 뭐냐? 그래요, 천국. 그거는 믿고 그냥 주님 끝까지 믿으면 우리 천국 가겠죠. 그러나 천국을 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성도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상급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급 어떻게 받느냐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저 내 것, 세상 것 그것만 움켜쥐고 그렇게 살아갔던 분들 천국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천국 갔다 하더라도 상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남들은 다 그 상급 속에 기뻐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천국에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자신들이 쓰고 있던 그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로 벗어서 던져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또 찬송가 가운데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나가세. 왜 면류관을 벗습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얻은 상인데 면류관인데 그걸 벗어서 던집니다. 드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묵상하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 그 면류관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 면류관이 진짜 면류관이 되고 그 상이 진짜 상이 되려면 이거를 벗어서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상에 그냥 취해가지고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행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뭔가? 천국에서 구원 얻고 놀라운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은 다음에 그 면류관, 그 상을 벗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주님께 쓰임받은 것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금메달이 중요합니까? 금메달을 딴 선수가 중요합니까? 예.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나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래가지고 막 금메달 입에다 깨물어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뭐 별것 아닌 금덩어리 하나입니다. 예. 그런 모조품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달 하나를 받기 위해서 이 선수가 노력하고 금메달을 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다! 그것은 여러분, 대대로 기억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명예와 긍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상,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면류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성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상받은 성도라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 다하여 주님 섬김으로 주님의 일에 협력함으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상급과 면류관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영광 돌려드림으로 누구를 상으로 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상으로 취할 수 있는 지혜롭고도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교정받고 새롭게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도 하시고 결단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상받기를 원합니다. 상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 상받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교정받아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바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에 영원한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상급 주님 보좌에 던져드림으로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명 다하여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흔들림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는 열방을 위해서 정말 선교사의 상을 받는다는 심정으로 네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팔 땅은 240년 동안이나 왕정으로 그렇게 은둔의 나라로 지내왔습니다. 인구의 90%가 힌두교도들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힌두교 국가입니다. 여러 가지 정전이나 또 물가 폭등 등등 어려운 요소가 많습니다. 네팔에는 약 10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또 네팔 지역에 특별히 의료선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의료선교사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팔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같이 한번 선교사의 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선교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네팔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네팔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네팔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의료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10만 명의 성도들을 목판 삼아주셔서 종자로 삼아주셔서 큰 부흥의 역사들이 성령의 능력들이 그들 위해 부어지게 하소서. 힌두교도 배우의 역사는 모험의 영들이 깨어질지어다. 종교적 미혹의 영은 깨어지며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부흥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왕정체제가 종식되고 민주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정권이 이대로 되게 하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땅을 주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하십시다.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시간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때문에 상한 마음 있습니까? 이전에 목회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었던 분들 있습니까?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섬길 마음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된 생각의 견고한 이들은 깨어질지어다. 모든 잘못된 생각의 견고한 이들은 깨어질지어다. 주님 교정받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놀라운 치유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그들의 심령 위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서서,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제위기로 힘든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필요로 도우시고 채우셔서 차고도 넘쳐나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과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일생 주님 따라가며 주님과 협력하며 주님을 영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